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올 8월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을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알레샨드리지 모라이스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어설픈 사람들이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모라이스 장관은 용의자 가운데 몇몇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누구도 ISIL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모라이스 장관은 또 용의자들이 모두 브라질 국적이고 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연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 작전은 브라질 전역에서 감행됐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 뒤 브라질은 오는 8월 5일에 시작하는 올림픽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2016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와 러시아 육상 선수 68명은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를 금지한 육상연맹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약물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를 금지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해당 선수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지난 2014년에 열린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러시아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해달라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미얀마 정부가 21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 대변인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수치 장관이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다른 소식터는 오는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 맞춰 수치 장관이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수치가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수십 년간 계속된 군정을 끝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부터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비공식 투표 절차에 착수합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0년 전 반기문 사무총장을 선출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비밀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일본의 베소고로 유엔 대사는 투표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들의 뜻이 크게 반영돼 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 공격받을 때 이들 나라를 무조건 방어한다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지는 이들 나라가 그들의 의무를 얼마나 지키는데 달렸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군사비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나토 28개 회원국은 안보가 취약한 나라들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에 대비해 신속 대응군을 만든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탈환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0일 이라크 재건 모금을 위한 국제행사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은 탈환 지역의 안보와 지원을 계속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순위파 소수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시아파 주도 이라크 정부가 ISIL이 격퇴되면 정치적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재건 모금 행사에서 21억 달러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북한은 한국 내 분열을 노리고 있다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구타와 고문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또 제재는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중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6쪽짜리 보고서는 전체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보고서에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미한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으로 중국은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현재까지 유엔이 공개한 27개 나라의 이행 보고서 가운데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건 중국이 유일합니다. 이행 보고서의 목적은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제시한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홍콩과 마카오 등의 안보리결의 2270호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물자를 비롯해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 대상자의 중국 내 재산 동결과 제재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철, 철광 등 광물 수출 금지와 북한은행의 중국 내 사무소 개설 등을 막는 등 안보리 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의 이행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스위스는 자국 연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통해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에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지도부 등 관련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스위스 내 북한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에서는 이 찬성과 반대의 진영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한국 내 국론 분열이라면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결의의 운명을 외세의 손에 내맡기는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대응해 주변 나라들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대국들의 갈등과 마찰의 한 복판에 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 내 각계각층이 떨쳐 일어나라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거듭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부산과 울산, 포항 등 한국 내 전략 지역들을 표적으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한국의 심장부를 겨냥해 도발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사용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며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장비와 시설을 증강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 또한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며 비난이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또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며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의 해결 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신임 총리가 북한 핵이 영국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이전받은 제3국이나 조직에 영국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때문에 영국은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들어 영국의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he threats from countries like Russia and North Korea remain very real. And as our strategic defense and security review made clear,
메이 총리는 18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고 핵무기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핵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후화된 영국 핵 잠수함 교체안을 발의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핵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며 기존의 핵 보유국 중 러시아가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난 2년간 핵무기 사용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관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외에 북한의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tated a clear intent to develop and deploy a nuclear weapon, and it continues to work towards that goal. In flagrant violation, I'm going to make some progress.
북한은 일련의 UN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무기를 시험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도 발사했다며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은 탈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핵무기 운반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나라나 조직에 이전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며 이를 넘겨받은 제3국이나 조직이 영국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한번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영국이 계속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대 초반에 은퇴하는 영국 핵 잠수함들의 교체 계획도 지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의회는 이날 6시간의 논의 끝에 트라이던트 미사일로 무장한 4척의 핵 잠수함을 대체할 새로운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가 최근 몇 년 동안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타와 고문은 만연하다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북한 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는 모두 6곳. 북창 18호 수용소와 요덕 15호 수용소, 개천 14호 수용소, 명간 16호 수용소, 청진 25호 수용소, 회령 22호 수용소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회령 22호 수용소는 수년 전 폐쇄됐으며 북창 18호 수용소는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소 폐쇄와 이전을 겪으면서 15에서 20만 명이던 수감자도 8에서 1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감소 원인으로 수용소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철저한 통제로 인한 새로운 정치범의 감소,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 등을 꼽았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과거 김일성 정권부터 시작해 1980년대 김정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현 김정은 정권도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정치범 수용소는 말 그대로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감했지만 최근엔 그 의미가 확장돼 한국행을 기도하거나 한국 국민이나 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 주민들까지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재소자들은 재판 없이 수감되는 건 물론 가족들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이 만 17세 이상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인 공민증까지 박탈당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인권이 따로 없어요. 개미들이죠. 일하는 개미들, 뭐 말할 권한도 없고.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인권조약과 세계인권선언에 가입해 있지만 여전히 수용소 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명백한 법적 근거 없는 공개 처형과 일상화된 구타와 고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도와주는 분들 그런 건 사행. 어떤 사람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죠.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군당국 등 사법체계 전반에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가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찰과 사법체계에서 폭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경찰과 수용소 간부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죄수들이 다른 죄수의 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고문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문을 하는 것보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력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들이 꽤 많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보다 더 힘든 고문은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문, 한겨울에 찬물 붓기, 양손을 뒤로 묶어 높은 벽에 매다는 일명 비둘기 자세 고문, 불로 지지는 불고문, 채찍질, 물고문 등이 있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내 공개 처형, 특히 가족의 공개 처형을 목격한 탈북자 상당수는 심리적 충격과 외상후 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탈북자 유인 납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죠.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탈북자 출신 고현철 씨가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등장했습니다. 고 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의 고아들을 납치해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는 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숄티 대표를 적극 돕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번 작전도 미국이 디펜스 포럼 대표인 그 유명한 북인권활동가 수전 숄티가 우리들한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직접 요구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20일 숄티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탈북자 유인 납치 주장을 폈습니다. 이 매체는 유인 납치의 막후 조종자는 미국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숄티 대표가 고 씨를 북한 국경 내로 보내 어린이들까지 유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숄티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do not know Ko Hyun-chul. And of course, I've never been involved in kidnapping.
고 씨를 모를 뿐더러 누군가를 납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이 이끄는 단체는 비영리 재단으로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고 씨가 북한의 강한 압박과 위협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며 모두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의 한국 귀환을 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현재 여러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구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런 노력이 북한 정권의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는 하루빨리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rth Koreans have a place to go where they can immediately be resettled, which is South Korea.
숄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민을 어디에 정착시킬지 세계 여러 나라가 고민하고 있지만 탈북자의 경우 즉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때때로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터키에서 지난주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북 정보 캠페인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가 20일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이 단체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소장은 지난주 터키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북한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군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고 권력이 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군대가 수뇌부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행사 후 VOA에 북한의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이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n't rule it out. I think, you know, when you see even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that are unexpected, you have to think about the unexpected in North Korea as well.
북한군의 많은 고위 간부가 숙청되고 일부가 처형되는 상황에서 많은 고위 장교들은 자신의 역할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군대 역시 당의 철저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쿠데타를 조직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일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쿠데타 등 요즘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역시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국방대학교의 이석수 안보문제연구소장은 하지만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 통제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 소장은 토론회 뒤 VOA에 북한에서 군대가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 집단이긴 하지만 쿠데타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이제 파워 엘리트에 대한 그 김정은의 장악력이 모두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당장은 장악력이 있고 또 뭐 미국의 뭐 이제 클레퍼나 미국의 정부 당국들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당장은 지금 모르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군이 가장 김정은한테 저항할 수 있는 가장 뭐 유력한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 역시 북한 군대의 쿠데타는 단기적으로 예상하기 힘들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김씨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며 국제화와 조직의 정교성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오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도 없고 과거의 방법들도 통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formation, truth, knowledge to be seeping into the North Korean people's mind.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겁니다. 오 책임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세 권의 책을 쓰면서 이런 제안을 미국과 한국 정부에 꾸준히 제기했다며 북한의 젊은 엘리트들과 장마당 세대 등 주민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 means not Arab revolution because generals will not shoot.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으로 당장 아랍의 봄 같은 민중 혁명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한국과 통합하는 방안이나 중국의 덩샤오핑식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손전화기 보유 인구가 350만 명에 달하고 정권의 충성심이 약한 장마당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 있어 더 호기를 맞고 있다며 정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이 핵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 포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과 이석수 소장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과 한국에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기관이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대규 침해사고 분석단장은 최근 서울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요. 신 단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이른바 사이버 테러가 갈수록 한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테러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우선 그 사이버 테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이 이제 해킹으로 인한 건데요. 해킹은 이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정보 시스템에 침입해서 그 뭐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감염시키거나 혹은 뭐 정보를 빼가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그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가 더 이상 정상적 그 접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특정 사이트에 그 많은 수많은 트래픽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 등이 이제 주로 그 사이버 테러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사이트 자체를 마비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공격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새로운 공격 방법들을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인지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전까지 뭐 2009년이나 2011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대규모 좀비 PC들을 이용해서 이제 디도스 공격,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언론사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마비시키는 뭐 그런 공격들이 많았는데요. 그 뭐 2011년에 이제 농협 전산망 파괴라든가 뭐 2013년 320 테러로 이제 방송국하고 금융기관 전산망을 파괴시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 이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무슨 정보를 탈취하거나 그 탈취된 정보를 또 SNS를 통해서 그 외부로다가 유출하면서 그 심리전까지 그 벌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이버 테러가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뭐 일례로 다 이쪽에서 보통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좀비 PC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그 해커가 이제 내리는 명령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PC들을 좀비 P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뭐 2011년이나 2009년 정도에 그 감염됐던 좀비 PC 대수는 12만 대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그 전반적인 트래픽은 보통 이제 뭐 수십에서 수백 기가 바이트까지 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어디서 했는지 보통 일반인들은 예. 그런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잘 모르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공격을 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다 그 해커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CNC라는 그 명령 제어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명령 제어 서버는 악성 코드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분석해 온 명령 제어 서버가 어딘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명령 제어 서버에 가서 어떤 IP들이 이쪽을 접근해서 여기다 명령을 내렸나 이런 부분들을 역추적해 가다 보면 그 북한 쪽의 IP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 북한발 그 악성 코드다, 그다음에 북한발 사이버 테러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격이 아닌 특정 기관이나 인사를 겨냥한 공격도 있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뭐 SNS를 통한 공격들도 있었고요. SNS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워터링 홀이라고 하는 공격들까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SNS를 통한 공격은 이제 저희가 인터넷 특성상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기재해 놓은 프로필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 실제로 이제 뭐 올해 3월 11일 날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그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작년 말에 그 미모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다음에 뭐 전현직 공직자들 수십 명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뭐 정보를 뽑아내거나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를 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여성은 이제 한국 내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평화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직원을 사칭을 한 그런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메일을 통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희 쪽 그 청와대나 아니면 경찰청의 이제 특정 인사를 이제 자기가 그 사칭을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 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메일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터링홀 공격이라 사자나 이제 악어가 보통 물가에서 그 물을 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특정 인물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개인 컴퓨터에서 해킹을 당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마비가 돼서 네. 일을 할 수 없게 네. 되는데요. 지금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그런 대대적인 공격을 남쪽에 있는 어떤 기관을 네. 상대로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그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남북한 사이에서 그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보면은 뭐 금융권이 하루가 그 2011년에 있었던 그 농협 전산망 마비 같은 경우에는 농협전산망이 한 4일 정도가 마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이 공격당하는 경우입니다.
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사회 인프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 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자력, 뭐 발전이라든가 전기 이런 쪽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뭐 사이버 상의 피해가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다양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저희 쪽에서 보면 일단 완벽한 보안 체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보다 이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일단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들이 이제 시스템 차원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고, 시스템 물론이고, 개인의 PC나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이나 바이오 같은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놓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이트는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대규 침해사고 분석단장이었는데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양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개선 속도가 느려 10년 뒤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6년에도 북한 주민의 30%인 79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16에서 2026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열량을 2100칼로리로 보고 이를 섭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2026년에도 하루 평균 21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79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농무부는 현재 북한 주민의 40%가량인 9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정은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만 10년 뒤에도 식량 분배의 불균형으로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은 전체의 30%로 22개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북한에 이어 예멘이 24%, 타지키스탄 19%, 아프가니스탄 13% 순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테이시 로슨 농무부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인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저조해 개선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 tiny bit of per capita income growth coupled with, you know, slightly declining food prices has their food security situation.
반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국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높아 10년 뒤 식량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 내 식량 배분 격차도 올해 17만 4천 톤에서 10년 뒤인 2026년에는 11만 5천 톤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 배분 격차는 소득 계층을 10개로 나눠 각 계층이 하루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계산한 겁니다. 즉 10년 뒤에도 각 소득계층 간 식량 분배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11만 5천 톤 정도가 필요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10년 뒤 곡물 필요량과 생산량 격차인 절대 식량 부족분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로슨 연구원입니다.
Our results from this year's analysis did once again show that North Korea has zero nutritional gap. So again, the national average.
하지만 식량 부족분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위 계층에 속한 790만여 명은 최소 2,1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능력이 없어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인구와 국내 총생산, 국제 곡물 가격, 영양분 섭취량, 식량 부족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의 식량안보평가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대외 식량 원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북한의 학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논문 발표와 인용 건수를 기준으로 세계 중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 논문 지수인 스코퍼스의 집계 결과 논문 건수와 논문 인용 건수 순위에서 북한이 세계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코퍼스는 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가 만든 지수로 논문 발표 건수와 인용 건수 같은 분야의 순위들이 들어갑니다. 이 순위는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 나라나 연구기관의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가 지난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북한은 논문 건수에서 239개 나라 가운데 126위, 인용 건수로는 113위를 기록해 모두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북한은 논문 건수에서는 전체 33개 나라 가운데 23위, 그리고 인용 건수로는 19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체 논문 건수에서 세계 12위, 인용 건수에서 14위로 북한보다 순위가 훨씬 높았습니다. 스포커스 지수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드러낸 분야는 컴퓨터와 공학, 소재과학 분야였습니다. 북한은 논문 발표 건수에서 공학 85위, 컴퓨터 86위, 그리고 소재과학에서 88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 분류에서는 북한의 우주공학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은 우주공학 관련 논문 건수 순위에서 239개 나라 가운데 63위, 인용 건수에서는 174개국 중 5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 분야 아시아 순위에서 논문 건수로는 13위, 그리고 인용 건수는 11위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 우주공학 분야에서도 북한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은 논문 발표 건수에서 세계 12위, 인용 건수에서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학자들의 연구 성과 수준을 나타내는 H지수 순위에서는 북한이 293개 나라 가운데 105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33개국 중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스코퍼스 집계 결과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를 지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각 분야에서 선두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지난 1966년 영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이 강팀을 꺾고 8강에 오르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죠. 당시 성과의 주역이었던 북한 축구 영웅 박두익 선수가 후배 선수들을 위한 조언을 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6년 영국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북한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북한이 속한 조에는 소련, 칠레, 이탈리아 등 강팀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소련과 함께 8강에 오른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이탈리아를 꺾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승리의 주역은 골을 넣은 공격수 박두익 선수였습니다. 박 선수는 미국 APTN 방송에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의 감격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50년이 됐는데 그때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야 그때는 정말 그 젊어서의 경기를 해서 우리가 이탈리아한테 이겼는데 이탈리아 팀이 강적이 아닙니까? 강적한데 이긴 그 기쁨이라니까 이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불과 165cm로 체격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의 크게 뒤졌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1966년의 기적을 다시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축구는 1966년 이후 국제 무대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44년 만인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한은 3패를 기록했습니다. 14살 이하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장경일 코치도 APTN에 박두익 선수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손꼽히는 축구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조선의 치욕인들은 박두익 선수를 치욕의 영웅으로 또 들고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박두익 씨는 후대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남녀 축구가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해야 좋겠다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당당한 지위에 올라설 수 있고 여자는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견제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 이런 수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건.
2016년 북한 여자 대표팀의 국제 축구 연맹 FIFA 랭킹은 세계 9위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16살 이하 아시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자 축구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 남자 축구는 이보다 훨씬 뒤처지는 세계 119위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여름 개편을 통해 더욱 강화된 한반도 관련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5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VOA 뉴스 투데이에서는 요일별 특별 코너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소식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화요일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수요일은 BOE 기자들의 북한 관련 뉴스를 심층 보도하는 심층 취재. 목요일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뉴스 깊이 보기. 금요일은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주간 RFA 소식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뉴스 투데이 시간을 통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을 보내드립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토요일 아침과 저녁 방송을 통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매거진에서는 한 주간 이슈를 끈 키워드로 화제를 모았던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뉴스로 보도하지 못한 취재 기자들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기자 수첩, 화제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 합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BOA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7월 25일부터 뉴스쇼 확장 개편과 함께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투데이, 그리고 토요 주말 프로그램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 오후 모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8도, 안주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26도, 남포는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의주 낮 기온은 24, 수풍 23, 강계 25도, 희천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주, 개성, 신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용현, 사리온은 오전, 오후 모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 27도, 개성 23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남도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오전 오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 성진 오전은 20도, 낮에는 22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는 15도, 오후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고요. 서해북부는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아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2일 금요일 아침 전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2016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와 러시아 육상 선수 68명은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을 상대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를 금지한 육상 연맹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약물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를 금지했었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올 8월에 열리는 리우올림픽을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알레시안드리지 모라이스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어설픈 사람들이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모라이스 장관은 용의자 가운데 몇몇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누구도 ISIL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모라이스 장관은 또 용의자들이 모두 브라질 국적이고 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연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 작전은 브라질 전역에서 감행됐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 뒤 브라질은 오는 8월 5일에 시작하는 올림픽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달라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미얀마 정부가 21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 대변인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수치 장관이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 내 다른 소식통은 오는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 맞춰 수치 장관이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수치가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수십 년간 계속된 군정을 끝냈습니다. 올해 71살인 수치 여사는 전임 정권이 만든 헌법 규정에 따라 당시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ISIL 소탕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탈환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0일 이라크 재건 모금을 위한 국제행사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은 탈환 지역의 안보와 지원을 계속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순위파 소수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시아파 주도 이라크 정부가 ISIL이 격퇴되면 정치적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이라크 담당 조정관도 만일 이라크 피난민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군사적 승리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이라크 재건 모금 행사에서 21억 달러 이상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 공격받을 때 이들 나라를 무조건 방어한다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지는 이들 나라가 그들의 의무를 얼마나 지키는 데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군사비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현명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나토 28개 회원국은 안보가 취약한 나라들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에 대비해 신속 대응군을 만들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부터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비공식 투표 절차에 착수합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0년 전 반기문 사무총장을 선출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비밀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일본의 베소 코로 유엔 대사는 투표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반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